예, 이제 여호수아기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일단 1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은 모세께서 너에게 주신 요르단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힘센 용사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가 그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열두 지파 가운데에서 몇몇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그리고 두쪽 반이죠. 요르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지역에 자신들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다른 지파들을 도우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땅에 두고 용사들은 남자, 장정들은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서 정복사업에 동참해서 그들의 몫을 수행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여호수아기 시작돼서 정복전쟁에 너희들의 몫을 행하고 나서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정복의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뭐 좀 잘 아시는 예리코입니다. 예리코 성읍. 2장 1절에서 24절에서 예리코의 정탐꾼들을 보내다라고 합니다. 정복하기 전에 일단은 그 정황을 살피고 어떻게 거기를 차지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며 가서 저 땅과 예리코를 살펴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길을 떠나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묵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명이 예리코 성읍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창녀 라합이라는 여성의 집에 묵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녀 라합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히브리 백성들과 연합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상징이 됩니다. 라합의 직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그렇게 연합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왕정 도시 국가 체제 안에서의 소외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과 연합하는 것이죠. 15절에서는 묘하게 라합의 집의 위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라합은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내려보냈다. 그 여자의 집이 성벽 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바로 성벽에 붙어 살았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옥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성벽에 붙어 서 있는 집은 결코 좋은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볕이 거의 들지 않기도 했고 누군가가 공격하면 자기 집이 바로 그 성벽으로 쓰이기 때문에 침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거 형태로 떠도 뭐 기찻길역 오막살이 같은 것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열악한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사는, 그래서 라합의 집의 위치는 결국 그녀의 낮은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위치 덕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무사히 성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죠. 어떤 성 쪽에도 이제 성벽 쪽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걸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히브리 백성들과 연합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 꿈의 중심에 바로 야훼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 야훼께서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청년 라합은 그런 야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서 2장 11절에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들 앞에서는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느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라합에게는 히브리 백성의 존재가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느님이 곧 복음이 된 것이죠. 나를 이런 공공한 처지에서 구해낼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아직 요르단강을 건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건너는데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결회가 다 건너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의 종결을 보여줍니다. 강을 건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강을 건너므로 끝을 맺죠. 40년 광야 생활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작이 되어서 요르단강을 건너므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팔을 벌리고 있었고 요르단강을 건널 때는 계약의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의 한복판에 자리 잡음으로써 그 땅을 강을 잠시나마 마르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의 사건에 비해서 이 요르단강 사건 유명하지는 않지만 두 사건은 같은 의미를 지니죠. 시작과 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의 사건 때도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과 함께 하셨고 요르단강 사건 때도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이 기적을, 이 이적을 통해서 성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르단강을 건너면서 광야 생활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2장이겠죠? 2장 9절, 몇 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9절에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한복판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사제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세워놨다.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땅에다 세운 게 아니라 그 요르단강을 건넜던 요르단강 그 한복판에다가 돌 12개를 세운 걸 보면 요르단강의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요르단강이라는 게 제가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한국으로 치면 천 정도 있잖아요. 한 천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수량이 많을 때는 제법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서 흐르는 그런 실개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놨는데 이 12지파 체제라는 것은 제가 개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기에서 특히 이 왕정 체제와 대립되는 이 독재 권력과 대립되는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체제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체제가 바로 12지파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탈출에 나온 이집트를 비롯해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은 어쨌든 조세 정책을 통해서 농민을 억누르고 가난하게 만드는 이 권력 독점 중심의 도시 국가들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불의한 체제를 짓부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지파 체제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의 또 다른 강조점은 새로운 체제로의 건너감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돌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12개의 돌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상징적이죠. 이것은 권력과 재산을 독점하지 않고 하느님의 정의 안에서 공평하게 나누며 살아가겠다는 다집에 대한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위한 돌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세움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골고루 갖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12지 체제는 결국에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왕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 12부족 체제였지만 그 한계를 인해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뭐 이럴 때 한계라면 이럴 때 상비군이 없는 상태. 너 적이 침입했을 때 12지파끼리 의논해서 군대를 모집하다 보니 그 사이에 그 외세가 그 자기 땅의 중심부로 쑥 하고 들어와 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태. 그래서 왕을 세워서 우리도 상비군을 두자라는 그런 의지,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이 왕정을 부정했던 12지파 체제에서 다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순을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은 어떤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분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약자들을 보호하며 골고루 잘 살아가려는 의지, 정신을 강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데 그런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는 정치체제가 가장 복음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는 정치체제가 각자가 지지하는 정치체제가 뭐 상이하기 때문에 이건 뭐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냥 서로가 믿는 것이 또 복음적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르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에서 이제 첫 파스카 축제를 보냅니다. 5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히브리 백성이 첫 파스카 축제를 지냅니다. 10절 보면 5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흔 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날이 맞았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넌 그때가 이제 곧 파스카를 지내겐 그때가 된 겁니다. 아마도 뭐 대충 맞췄겠죠. 그런 상징성도 있을 때고요.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는 이제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의 생활로의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5장 12절에서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라고 합니다. 그 땅의 소출을 뭐 심지도 않았는데 먹었으니 아마 좀 빼앗았겠죠. 들어가자마자 농사를 짓고 뭐 사흘 만에 미리 난 것도 아닐 텐데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먹었다라고 하니 가나안 기존의 가나안 백성들이 지어놨던 것들을 이제 뭐 좀 빼앗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목민이었던 히브리 백성이 점차 농경민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파스카는 양을 잡아먹는 유목민의 축제인 과월절과 양고기를 먹는 과월절과 그의 소출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래서 새로운 누룩이 헛누룩과 섞이지 않도록 이 하여튼 곰팡이가 아니고 그 뭐랍니까 그 누룩 그 곰팡이 맞죠. 하여튼 그거를 계속 쓰다 보면 빵을 부풀이는 그것들도 계속 쓰다 보면 걔들 힘이 약해지니까 약해진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을 만들어서 그 새 누룩과 함께 다시 하늘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 없는 그 사이에 틈에 누룩이 없는 잠시 틈을 갖다가 지내는 게 무교절이 되는데 그 무교절은 농경민들의 축제인데 그 과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명절이 바로 파스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명절이 합쳐지는 것만으로도 이 요르단강을 건넜던 유목민인 히브리 백성과 가나안 땅의 기존의 가나안 백성들이 섞여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싸그리 죽이고 싸그리 몰아내고 자기들만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어울려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과월절의 모습. 양고기도 먹고 누룩 없는 빵도 같이 먹었던 그 과월절의 모습에서 우리는 섞여 살았던 히브리 백성의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만나는 축적할 수가 없는 재산이었죠. 이 만나가 이제 뚝 끊겨버렸죠. 요르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는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평등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나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고 누구나 자신의 짐을 져야 됐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짐을 맡겼을 때는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광야에서는 누구나가 자기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됐는데 그렇게 평등했지만 이제 농경사에 진입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땅에서 나는 소출이 뭐 많고 적고도 생기고 이제 창고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쟁여 놓을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농경사연에서 재산이 생겨나고 이제 그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열두 부족 체제가 불완전하게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도 지켜야 되고 땅에서 나는 소출도 지켜야 되다 보니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은 이제 후대에 왕을 요구하게 되죠.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이 오히려 백성과 하느님을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몸에 매인 인간이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일구어 나가는가라는 건 언제나 고민이고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땅이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 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땅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뭐 당장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몸과 마음이 조화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완성을 이룰 수는 없다. 결국 그 신앙의 완성은 죽은 다음이다라는 걸 이 여호수아의 어떤 땅의 차지라는 모순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 예리고 점령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